수많은 관계 속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잘못된 편견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 씨는 고집이 세다. 예.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결코 안 느려요. 예. 또 혈액형 B형 남자는 뭐 이렇다. 뭐요. 예.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잘못된 편견에 의해서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편견과 그릇된 신념에 의해서 사람을 단순하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지독한 편견과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 사울은 아람어이고 라틴어로 이 파울루스, 즉 바울이라고 하지요. 이제부터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로, 복음 증거자 바울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회심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급진적 회심과 또 하나는 점진적 회심으로 나누게 됩니다. 급진적 회심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의 계기로 해서 믿게 되는 경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경우입니다. 또 점진적 회심은 어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점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점진적 회심이라고 하는데 대개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저는 디모데형인데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믿음 안에서 성장했고 또 믿음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유형에 속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는 이 사울도 역시 바로 이 급진적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진적 회심의 경우 색다른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도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사흘 동안 실명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위험하게도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 부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이, 뭔가 영적인 새로운 경험을 해야만이 확실히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언제나 신앙의 삶 속에서 뭔가 특별한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개 부수적인 것,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들로 인하여서 신앙이 세워지다 보면 결국 기본 어떤 말씀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색다른 경험을 해야만이 영적인 경험을 한 줄로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이 어떤 다양한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바뀔래야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꿈쩍도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는 히브리인이며 베냐민 족속입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그는 전혀 흠이 없는 전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율법과 전통에 충신한 가문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의 가문이 당시에 꽤 높은 수준에 이르는 가문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젊은 나이에도 산헤드린 회원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가말리엘 당시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수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진행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생각, 나름대로의 이유,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행동할 줄 아는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소신이었냐면 유대교만이 진리다. 그리고 이 진리인 유대교를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대단히 열심이었죠. 대단히 열심이었어요.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어요. 자신의 의견이 있단 말이지요. 아마 가족 중에도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어떤 신념, 잘못된 신념, 그릇된 신념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IS 이슬람 과격 세력 대단히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하는 프랑스까지도 테러를 일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데 이들도 정말 자신의 어떤 신념,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 전혀 서슴지 않고 있어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렇게 절대로 꿈쩍도 하지 않을 사람, 보기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임하시면 순간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모습이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담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뒤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여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울의 그동안의 삶에 대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전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라고 하는 용어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하여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40k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뭐 요즘 같은 세상에는 240km 정도면 뭐 마음 먹고 가면 금방 가지요. 자동차 운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갈 수 있지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땐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240km의 먼 거리를 단순히 이유 하나, 예수 믿는 자들을 붙들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이것만 보아도 이 사울이 대단한 열심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념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엄밀히 말해서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첫째는 목회자들의 잘못이지요.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중성의 모습 때문에 교인들이 실망하고 세상이 실망하는 거지요. 둘째는 성도들의 잘못이지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음에 그 결과로 인하여 사회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지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지식은 누구보다도 많이 있지만 다른 교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열심은 있지만 자기 의로 가득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욱 겸손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오히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평가하는 잣대로 삼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울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거지요. 뭐냐면 한국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면서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정서가 대단히 혼란을 야기하고 온갖 스트레스로 계속 누적됨을 통해서 이제는 폭발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데에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신 것 같이 대단히 심각한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자동차를 빨리 운전했다고 몰아가는 사람에게 자기 자동차로 밀고 그 사람을 쳐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추월하려고 하는데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서 앞차를 가로막고 앞 유리를 가서 3단봉으로 내리치고 위협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심각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노조절장애가 찾아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분노조절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충동적 분노폭발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다혈질 스타일로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폭발하는 형태의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습관적 분노 폭발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전에 큰 소리 한번 쳐봤더니 이기더라라고 하는 이 경험이 누적이 돼서 늘 언제나 작은 일에도 큰 소리를 먼저 치고 보는 그런 사람의 유형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을 찾아보면 몇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36개 줄행랑입니다.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우선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3분의 법칙이 있어요. 이 3분의 법칙이 뭐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속으로 1부터 100가지를 세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반응을 보이기 전에 속으로 1에서 100가지를 세보는 거예요. 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3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분노한 이후 예측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가 화를 잘 내요. 화를 내놓고 문제는 뭐냐면 열이면 열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참을 걸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이후의 일을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후회할 자신을 보고 참는 거죠. 어차피 화내면, 어차피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을 일으키면 어차피 후회할 일 될 텐데 그래 참고 말지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스트를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화가 나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 이해가 우리의 인식 속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성질을 내야 되고 화가 나면 뭔가 삿대질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만이 이 위기로부터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역시 현대에 들어와서 해석해보면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전혀 멈출 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전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되어있어요. 여기서 호련히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란 얘기지요. 또 사울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때에란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전에 경험했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때에란 얘기입니다. 상황의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밖에 하느냐 하시거늘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이르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비추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쏟아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고집 세고 아무리 자기 의가 충만해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해야 할 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껏 한 번도 남 앞에서 무릎 꿇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가진 자였고 갖춘 자였고 완전히 누린 자였어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에게도 무릎 꿇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완전히 납작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니까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울은 지금껏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교회와 자신을,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믿는 자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으로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나만 당하는 고통인 줄 알았어요. 나만 겪는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심코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 그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지독한 편견에 매여 있는 사람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울은 인간적으로, 학문적으로, 출신 배경으로, 또 신분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바뀌리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그래도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하여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일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믿음의 내력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래도 완벽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 앞장서던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만 해도 추호도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믿을래 말래 묻지 않으셔요. 내게 은혜를 주고 싶은데 마음을 열어줄래 아닐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죄 많은 인간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일부러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줄 몰라서 그에게 물었겠습니까?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의 앞부분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단순히 그것은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요.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름이 불린다고 하는 것은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가울 수도 있고 때론 겁이 날 수도 있어요. 어릴 적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숙제를 해간 아이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려요. 내 이름을 불러줄 때를 기다려요. 그때가 너무 좋은 거죠. 당당하게 선생님 앞에 숙제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해간 아이는 선생님이 혹 내 이름을 부를까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경험해 봐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책망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사랑과 사명을 위한 부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한마디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행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울의 계획대로 다메섹까지 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사울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해서 우리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이제 나도 지쳤다 지긋지긋하다 라고 실망하면서 나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극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이 구원해 내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묻지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은 진짜 주님을 부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무릎 꿇게 한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어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받게 하며 지내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라고 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되어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써요. 불같은 행동파인 사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무기력한 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방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듯 생명을 출산하는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듯 저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가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역시 그가 겪었던 사흘 동안의 고통의 시간은 사울, 핍박자, 포행자였던 사울을 복음 전도자,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꾸는 시간이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꾸는 내면의 변화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던 것처럼 입맛이 사라지고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는 바로 그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에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완벽한 변화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이 시간이 13년이 걸렸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이왕이면 사울과 같이 사울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세월, 고민의 세월을 40년 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로 끝내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참된 은혜 가운데 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슬프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고 평범한 인생이 비범하게 바뀝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 요즘 싱글벙글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전동현 전사님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니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아직 결혼 생활 많이 안 해봐서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책을 읽고도 도전받아서 변화되기도 해요.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는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본질적 변화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면 깊은 어둠과 고통의 사흘을 보낸 후에 비로소 사울은 변화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마치 눈에 비늘이 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똑바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예수님을 비로소 구세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이후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뒤에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나옵니다.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사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7절에 말씀해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행하게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만나고 싶은 대상에게만 집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그 대상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그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는 예수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우린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욥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예배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졸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세상 걱정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 경험을 하고 영적 충전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이가 있고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며 그분을 따라가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성을 못 듣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것은 자기 목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새해 첫 주일이 되겠지요.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또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대로는 안 되고 좀 나아져야 되겠다, 신앙적으로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좀 변화되게 되겠다 하는 내적 갈망이 있는 분 계십니까? 혹 아직까지 진지한 회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오늘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분들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받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꼭 주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또다시 시작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더욱 넓게 전파하기 위해 사울을 선택하고 또 그를 회심시키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찾아오시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증인을 찾고 계시며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 일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 시대적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어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진지한 고민과 번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시어 참된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죄인 된 인간 속에 먼저 찾아오시어 참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남을 통하여 삶의 본질을 바꾸는 회심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